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28장과 함께 대표적인 복과 저주를 다루는 그런 장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신 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대로 살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복과 저주의 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의 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왕정 시대를 맞게 되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선지자들이 복과 화를 선포하는 기준이 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레위기 이 말씀에 있고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은 많은데 오늘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과 저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과 저주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이제 뭐 14절 이후부터 39절까지 보면 저주 목록이 쭉 나오네. 오늘 거기는 안 읽었지만 3절부터 13절에 보면 복의 목록들이 나오고 1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저주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뭐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땅이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복이 뭐라고 나오냐면 풍성한 소출을 받을 거라. 6절에 보니까 평화를 누릴 거다. 또 7절에 보니까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할 거다.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이런 류의 것들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비슷한 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성읍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자식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많아지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대적에게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복의 목록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이 땅에서 뭔가가 커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복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풍요와 다산, 번성과 창대는 복이고 이것들과 반대된 상태, 그러니까 풍요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전쟁에서 지고 하는 것들은 다 저주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딪히는 현실이 이런 복과 저주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그 개념들이 도전받고 있는 삶의 현장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이미 구약의 성경의 기자들이 겪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꾸 궁리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나 신명기가 보여주는 복 개념에 따르면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창대해져야 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부를 누려야 됩니다. 막 그런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악인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이 복과 저주 개념에 따르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개념이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들의 현실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비가 알맞게 오고 풍성한 소출이 나오고 전쟁에서 이기면 다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복과 저주의 개념을 가지고 현실을 봤더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시작. 아멘. 원래 구약 성경 레위기 오늘 본문 26장이나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을 보면 분명히 순종하면 형통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땅에서 잘 돼야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봤을 때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러니까 시험들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이 정상이고 오만한 자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현실을 보니까, 시인이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하게 되고 현세적인 복들을 누려요. 오만한 자가 더 떵떵거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시인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거의 미쳐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삶이, 내 삶의 모습이 당장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어째서 저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선한 사람을 짓밟는 그 사람이, 그 악한 자들이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만들어 두시느냐? 이게 시인의 고민거리였고 시인이 시험들 만한 거리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그 오만한 자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이 일이 나중에 정리가 되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현세에서 복이라는 복들은 죄다 누렸어요. 악인들이. 오만한 자가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시인이 보니까 그 종말을 보는, 하나님이 그 종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더라. 이게 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결국 구약에 벌써 어떤 생각이 나오냐 하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벌써 시인이 갖고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평생을 살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높은 명예를 얻고 하는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풍성해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들이 반드시 그게 꼭 복받았다는 표징은 아니라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들이 그들의 종말을 결코 보장해 주지도 못하더라.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레위기의 복과 저주의 개념에서 보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다 그게 복이냐? 아니, 아닐 수도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27절, 2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 혹은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아니다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 그러면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그가 현실적인 삶에서 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의 현실적인 삶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는 복된 자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뭔가가 떨어지거나 혹은 내가 풍요와 다산을 누리거나 하기 이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나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네가 진짜 복된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 개념에서도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사역을 했는데 그 팔복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쭉 이제 사역을 했어요. 벼랑 끝 자체는 사실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이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 벼랑 끝이라는 환경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그건 복, 그 자체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내게 진짜 소중한 분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도 내게 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는 것 등은 사실 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그래서 그 조건들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결국 복은 뭐냐?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그동안은 소원했고 그동안은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내가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요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과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요 그분을 멀어지면 그것이 저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목표로 삼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목적 삼아야 될 것,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 삼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진짜라면 그것이 영원까지 간다면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렇게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짜 목적이신 하나님 자신을 숨겨놓으시고 뒤로 빼놓으시고 우리가 진짜 목적 삼지 말아야 될 그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시느냐? 왜 그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을 복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느냐? 그거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복과 저주, 복과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수단과 조건, 그거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치 풍성한 소출과 번성과 창대가 진짜 복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 진짜 복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이 복과 그 수단이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짜로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목적을 뒤에 그 조건처럼 숨겨놓으시고 마치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줄게, 세속적인 은혜를 줄게, 현세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부도 주고 풍성함도 주고 평화도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줄게 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조건절로 내 것인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경외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게. 그 순종과 경외가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조건이었다는 조건이었는데 그거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주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아, 이번 방학 때는 매일 책을 읽고 열심히 독후감을 쓰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 한 권을 마스터하면 아빠가 큰 상을 줄게, 네가 원하는 뭐든지 사줄게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읽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뭐 큰 상이 목적이 됩니다. 주한이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빠인 저에게는 목적이 그 큰 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 방학 동안에 책도 열심히 읽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인격도 자라가고 독서하는 습관도 들이고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앞으로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들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아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목적과 아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 조건처럼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목적으로 주신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그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크게 보여주시느냐? 이런 거를 안 보여주시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큰 상을 걸어놓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큰 상을 걸어놓고 너희 이것만 잘하면, 말씀만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뜻대로 행하면, 이걸 줄게 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복이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진짜 복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의 주객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 이쪽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삶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목적 삼고 달려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과 그 목적과 그리고 수단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을 목적 삼고 걸어가라. 그리고 현세적인 물질적인 그 번영과 풍성과 다사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걸 하면 이걸 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짜 복이십니다. 풍요와 다사는 진짜 복을 알아가는 수단이에요. 풍요와 다사는 진짜 복이 진짜 복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풍요와 다산만이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을 목적 삼고 달려가다 보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대, 바알이 너희 풍성한 소출을 준댄다, 아세라가 많은 새끼를 준댄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넙죽절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풍요와 다산을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목적 삼아야 될 것은 풍요와 다산, 하나님이 상으로 내 것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상으로 내 것이기 전에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들의 목적이 되어야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셔야 했다는 것을 이들이 놓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부의 상태 때문에, 늘 우리의 건강의 상태 때문에, 늘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그런 상태 때문에 울고 있을 거고,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저주받는 자처럼 생각될 거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지위가 높아지고 자손이 많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좋습니다.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진짜 기준, 내가 복된 사람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하냐, 거기에서 내가 지금 복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되고, 다른 세상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나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떠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진짜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울고 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복된 자리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오늘 복과 저주의 목록을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복의 목록은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저주의 목록은 한 두 배 반에서 세 배가 돼요. 그러니까 복은 얼마 안 주시는 것 같고 저주는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 것이 이 복과 저주의 목록의 특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러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저주를 복에 비해서 그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집이 세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고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저주하신다고 하시느냐? 답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청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고육지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저주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청종하지 않고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세요. 처음부터 막 세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시고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너희놈 죽어 하고 처음부터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그 자리에서, 그 악한 자리에서, 나를 떠나는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신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그걸 위해서 저주의 목록들을 보내시기 시작해요. 제발 더 맞기 전에 돌아와라. 더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폐병과 열병으로 쇠약하게 하시고 파종한 것이 헛되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아, 내가 청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순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구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8절, 21절, 23절, 27절 계속 같은 표현을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전 것보다 7배나 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게 오는 가뭄이나 흉년이나 전염병이나 칼 등을 보면서 알아먹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갈 때,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치시는데, 그런데 그때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계속 가면 그 다음번엔 7배를 더 때리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7배를 더 때리시고 어디까지 가느냐? 다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겨날 지경에까지, 망하는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목록을 통해서 복의 목록과 비교하면 수없이 많은 그 저주 목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저주의 목록들이 나온, 그 중요하게 나온 것이 아모스서라는 책입니다. 아모스. 들어보셨죠? 아모스. 거기 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 심판을 하세요. 어떤 한 부분이 비를 얻지 못하게 해서 말라버리게 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고 팥종이로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했다. 칼이 임하게 했다.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렸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규가 들려요. 아모스에 보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느냐, 저주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너희가 내게 돌아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희가 안 돌아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보내고 재앙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터지고 그리고 나중에 바닥까지 다 짚고 난 후에 나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빨리 돌아와라. 더 맞기 전에 돌아와라. 내가 더 징치하기 전에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각성을 느끼지는 못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에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견될 만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의 그 금고가 쌓여져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냐 하면 아침마다 제단을 찾아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우리는 보통 한 달에 11조를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막 물밀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방의 돈이 북이스라엘로 몰려옵니다. 무역도 잘 되고요. 그래서 최고의 사치품들을 사오고요. 진귀한 상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드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니까 매일매일 십일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고 우리의 국력이 커져가지고 우리 영토가 넓어졌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매일매일 재물을 바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3일마다 한 번씩 십일조를 드렸다니까 말 다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있는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돈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열심히 십일조도 하고 열심히 희생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성지순례도 하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자되게 하고 복을 주셨는데 돌아오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통장에는 현금이 쌓여가고 있고 집은 호화롭게 되고 있고 여가를 즐기고 있고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이게 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모스 시대에 사실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느냐? 너무너무 복 주셔서 부해졌다고 이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는요 당시에 일부 계층들만 부유했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났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복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돌아갈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뭡니까?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 배부르다고 너 편안하다고 네가 누리고 있다고 네가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의 목이 곧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그걸 가지고 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그 상태가 네가 저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저주받은 상태이니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네 삶의 자리에서 악한 길을 떠나고 잘못된 자리를 떠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돌아가는 것이지 너희가 매일매일 좋은 황소를 가져다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고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종교적인 예배 문제에 있어서도 돌아가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일상의 삶에서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짓됨이 없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기본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십일조를 3일마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모스서가 보여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의 식음, 복의 기준, 복을 나누는 이게 복이다 아니다 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풍요하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제보다 더 친밀해져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그다음에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나?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져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을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드리고 그 일상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인지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그거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고 심장이 터지는 그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부터 더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